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도행 17장의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부터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저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더라. 적지 않으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 전한 줄 알고 거기에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에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바울의 전도가 날마다 힘있게 전해지면서 어느 도시 가든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이 있는데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히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 회당에 성경을 강론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있는데 바울이 거기 가서 이제 유대인들 모인 데서 이제 구약 성경 쭉 이야기하다가 이제 메시아 예언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전도여행, 바울과 실라간 전도여행을 보면 계속해서 어느 도시에 가든지 그 도시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뭐 성경을 서로 강론하는 데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와 성경을 강론할 수 있어. 바울이 처음에는 이제 성경을 쭉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구약의 예언서를 들어서 이사야 53장 같은 이런 성경 말씀 읽으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을 것을 예언한 걸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다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어디든지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구약 성경을 전부 다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야기를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이제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또 이제 막그 핍박하라 고통을 줍니다. 그러면 또 이제 바울이 그 복음을 딱 전하 그 도시에서 유대인들 다 모인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또딴 도시로 가니까 저 복음 전해지고 또딴 도시에 복음 전하고 또 거기다 이제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이제 참 기한 역사가 일어난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 너무너무 놀랍게 역사되어 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되어 일어나는 일들은 뭐냐면은 유대인 회당에 가서 처음에 구약 성경 이야기를 해서 메시아 오실 것 예언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구약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면은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가 가는 데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고 회당에 들어가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일을 계속해서 복음이 전거되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빠르게 물론 가서 복음을 전하자마자 바로 반대한 사람들이 또 쫓겨나고 뭐 어려움도 나고 그렇지만 가는 도시마다 빠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많이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 같은 그런 훌륭한 전도자들이 많이 일어나 다니면 좋은데 바울과 실라밖에 없기 때문에 더 많은 도시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제 그 유대인들과 방해를 해서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또 이제 다른 곳으로 가고 다른 곳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에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빌립을 사마리아 교회에 있지 못하게 하고 예루살렘으로서 가사 가는 길까지 내려가라 거기에 가니까 구스네시를 만나는 겁니다. 그 내시가 이티오피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얼마나 먼 길입니까? 아마 벙거 타고 가면은 한달 정도 걸려야 갈 그런 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까지 예루살렘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아무것도 없지 못하고 그냥 성전에는 많은 서기관 율법사 이들이 참된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 내시가 이디오페로 가는데, 성령이 이끌려서 빌립이 이제 내시 있는 병거로 가까이 갔어요. 병거가 보통 말이 뛰니까 사람보다 좀 빨리 가니까 뛰어야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뛰어가는데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읽는 거 깨달아요? 하고 이제 빌립이 묻지요. 그래가 이제 내시가 이 성경을 읽기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예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사함 우리의 죄악을 하며 그가 징계로 우리의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도다. 그 이야기를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문론이 이제 그 병거에 같이 타게 해가지고 같이 타고 가며 보는 거예요. 그 선지자 이 말하는 건 누구냐?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냐? 타인을 가리키냐? 그래 이게 뭐 복음 전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당신 혹시 그런 뉴스 봤는지, 그 당시 테레비도 없고 신문도 없어가 모르지만은, 얼마 전에 갈보리산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게 바로 예언이 그거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 죄를 대신했다. 그러니까 메시아, 아, 그 이야기구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시가, 아, 나 세례 받고 싶은데 저 무리들 세례 받으면 되겠냐고. 아, 뭐, 당신 믿으면 간나 예수님 그리스도인 거 믿는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주고 나니까 다음에 뭐 다른 도시로 또 하나님 자꾸 이렇게 빌립을 이끄시더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빌립이 사마리아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잡힐 확률이 높고 감옥 갈 확률이 높은데, 막 사마리아 복음이어서 일어나면 하나님 그 길로 구스네신을 만나게 하시고, 구스네신을 만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뭐 아스도에 가고 이렇게 여러 번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 막 인도하는 걸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여기도 17장에도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갔다 복음을 전했다. 아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해당에 가서 복음을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 잘 받아들이다 이제 또 반대한 유대인들이 항상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감 잘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 대적한 사람도 있고 안락한 사람도 있고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더 복음을 못 전하고 또 다른 도시 또 다른 도시 또 다른 도시 이렇게 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울과 실라가 두 사람이 복음 전 나섰는데, 거의 많은 새로운 도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베레야, 아덴, 고린도 이렇게 쭉 가면서 이제 아시아에서 전하는 복음 이제 유럽으로 흘러가서 유럽 쪽으로 가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들은 그냥 되어지는 것 같지만 모든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비판을 해서 이제 어디갔냐면 베레아에 보냈어요. 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0절에 17장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제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가는 데마다 유대인의 회당이 좋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막 안식일만 성경 강론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회당에 딱 가면 이제 언제든지 바울이나 이런 분들 나타나면 지금 예배 말씀 준비 안된 사람들을 보면, 아 형제를 권할 말 있으면 성경에 할 사람 하라고 항상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이분들 성경에 권위 있는 사람이 막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늘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처럼 이제 구약 성경 쭉 내려오다가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려고 예언한 그 이사야서 이런 이야기를 읽어가지고, 거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우리 죄를 지고 십자에 못 박힌 그런 이제 예, 저 뭐, 예언서를 펴놓고 하고 난 뒤에 바로 나사렛 예수가 그 메시아다. 그렇게 사람들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서 구원을 받고 항상 이제 복음의 역사 일어나면 막 놀랍게 복음의 역사 일어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 막 한참 복음도 전하고 그래야 하는데 또 유대인들이 와서 막 비판을 해가지고 뭐 율법을 거스린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면서 또 막 비판 또 이제 다른 도시가 그러는데 이 성경에 뭐냐 베리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 거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아 성경하는 이게 진짜 예수님 하는 이야기네 맞네. 아 그러는데 여기는 사탄이 이라마 신사적인 거 아닌가 아무 상관없어요. 여전히 또 유대인이 나왔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 또 막 피파고 그래서 이제 아덴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특이할 것은 바로 뭐냐면은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11절에 나오죠.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리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러나 너무 놀라운 것은 이들 복음이 유대인들 유대교는 이제 그 옛날 구약 말씀을 따라 믿는 게 유대교인데 유대교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신앙이에요. 유대교인들만 국한된 것인데 이제 유대인만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은 온 세상을 사람들 위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이 기하게 일어나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데 그래야 이방인들이 복음도 구원받고 그러면은 코스가 처음에 딴 도시 가서 죄송합니다. 여기 이 동네 이스라엘 유대인의 해당이 어디 있습니까? 아, 이쪽 골목 그 끝에 있어요. 아, 그래요? 이제 거기 가요. 이제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해요. 구약 이제 성경을 딱 펴서 이러이러한 그리스도 메시아 올 것 예언한 거 읽으면서 그 메시아가 바로 얼마 전에 온 예수님이다. 약속대로 죄를 십자에 못 박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 그러면 우리 죄가 다 사해졌네. 옛날에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린데 지금은 이제 실제 양의 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 실물은 그리스도다 하면서 쭉 복음을 하면 아 그렇구나. 그때 이스라엘 얼마 전에 죽은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우리 죄가 사해졌네. 이제 그렇게 믿음이 들어와요. 그러고 난 뒤에 헬라인들이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고 난 뒤에 똑바로 총알같이 뛰어나오는 게 뭡니까? 그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핍박을 하는데 그래서 그 도시에 더 있을 수 없어서 다른 도시로 옮겨가잖아요. 다른 도시로 옮겨난 그 도시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마게도냐 뭐 데살로니가 베레야 그다음 뭐 이렇게 이런 도시로 가지요. 아덴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거기다가 가서 복음을 유대인의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사람 일어나고 또 헬라파 사람들 구원받으면 그다음에 핍박이 오고 또 다른 도시 가서 유대인의 해당에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구원받고 역사 일어나면 또 핍박이 오고 또 이제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 또 유대인의 해당이 복음 전에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고 헬라파 사람들 구원받고 일어나면 또 핍박을 다음에 아덴으로 가고 아덴과 또 그러니까 또 고린도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도시마다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키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제가 군에 제대하고 김천에서 이제 60, 1969년도에 김천에 들어갔어요. 봄에 3월 달에 김천 들어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 제가 이제 그 어린이 집회를 하고 또 이제 겨울에는 일반 교회 집회를 했는데 보은 장로교와 집회를 했어요. 한 3, 40명 되는 교회인데 첫날 저의 복음을 전 난리가 났어요. 지금까지 막 거꾸로 성사한데 가면서 막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게 몇몇 분 장로나 동안 거의 대부분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대전에 충남대학교 간호학과의 기숙사에서 사감되는 자매님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기숙사에 가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고 올 때나 갈때꼭 보원에 들려가지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구원받고 난 뒤에 얼마 안 됐는데 자꾸 신앙이 죽는 거예요. 그때 구원받아 기뻐 어쩔 줄 몰라 막 그래 자꾸 신앙이 죽어가고 있어요. 왜 그렇지 시작하다가, 이제 그 교회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있고, 목사님이 구원 안 받았으니까, 율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듣다 보면 율법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제가 그냥 복음 전도가 좋아서, 극동복음전도협회라고 간판을 달았어요. 협회도 안 되고 협회라고 그래 해서 제마다 여름방학 때만 어린이 전도하고 아마 교회당 전도하고 그래 했는데 그러다 이제 가을 겨울에는 이제 일반 교회 이제 부흥성에 부흥회 이제 강사로 말씀 전했는데 그래서 갈등을 갖다가 1970 2년에 제 딸이 태어났어요. 우리 은숙이가 이제 태어났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 은숙이 돌인 1973년 1월 25일인데, 1973, 은숙이 돌 맞이 그 다음날, 우리가 이제 교회를 해야겠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말씀을 잘하게 하여 이끌어야겠다. 구원을 바쳐놓으니까, 안 그러면 안 그렇지만 그냥 다시 다른 교회를 다니니까 그쪽에 물에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구원도 희미해 자꾸 죽어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대구로 왔습니다. 대구에서 우리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 파동에서 선교학교를 시작했는데 선교 시작하면서 이제 복음이 대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 교회 하나씩 하나씩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88년 올림픽을 했고 1989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3월 달에 무슨 담화문을 발표했냐면 그 당시에 한국은 어느 누구도 여권을 만들어 주지 않았는데 왜냐 여권 만들어 해외 많이 다니면 외화가 낭비된다고 여권을 만들어 준다고 신문 나는 걸 보고 3월 달에 제가 여권을 발부받아서 막 그때 45세였는데 그때 45세 이상 된 사람에게 그때 여권을 만들어 주었어요. 아서라 제가 이제 걸려가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둘이 이제 여권을 받아가지고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미국 비자를 신청했는데 영사가 묻더라고요. 부부냐고 아 그렇다고 부부와 같이 미국 갈 거냐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막 허락을 해서 이제 미국 비자를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이제 미국을 갔습니다. 처음에 미국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았어요. 우리는 태평양에서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 건너 바로 LA가 한국이기 때문에 육지가 나면 바로 내릴 줄 알았는데 비행기가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다 내리기 때문에 계속 또 해변에다 내려오더라고요. 한참 처음에 우리 둥절했어요. 그때 집회를 했고 가을에 이제 독일 베를린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이게 이제 1989년도고 1990년도에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 독일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동안에 우리가 그때 89년, 90년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이제 각 지방에 교회가 생긴 한 25개 정도 교회가 세워졌, 한 30개 좀 못되게 세워졌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시간만 되면 하여튼 해외로 선교사를 보냈어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우리나라 그 경제 그 동향을 보면은 1988년 올림픽 할 때, 그래도 우리나라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아무도 여권을 안 만들어줬는데, 이제 89년부터 여권만 해외 나가고 우리 선교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그때부터 빠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유신 정부를 창출할 때, 그때 뭐라냐면, 100억 불 수출, 10월 유신 100억 불 수출, 1000불 소득 그랬어요. 10, 100, 1000. 그래, 그 당시에 우리나라 소득이 1000불이 한 200불 됐던 것 같아요. 저말 잘못. 그런데 박정희 대 1000불 소득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 우리나라 천불 시대가 와 그랬어요. 근데 그때 빠르게 우리 소득이 올라가면 천불, 뭐 금방 천불이 됐어요. 천불 되고 난 뒤에 지금 빠르게 경제 이래갔다 막 이래 치솟는데, 아마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3만 불을 넘어선 시대가 됐는데 상상도 할수 없이 빠른 경제 성장을 가져왔어요. 우리가 해외 선교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빠르게 경제 성장이 좋아지면 우리나라가 국위가 막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해외 선교하기가 유리했어요. 하나님께 많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제일 가보고 싶은 나라가 그냥 한국이라 그래요. 한국을 모두 굉장히 동경해요. 왜? 우리가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한국에 와서 케냐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마인드 교육하는데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얼마 전에 저 코트디부아에서 한 50명 되는, 50명 좀 못된 분들이 교육받으러 와서 석달 동안 교육을 해줬거든요. 마인드 교육과 복음 이야기를 했는데 코로나 때못 나가고 석달 있다가 할 사람 6개월 있다가 왔어요. 한 부인은 임신해가 왔는데 애기 낳아가 갔어요. 너무 좋아하더라. 한국 산부인과 애기 낳으니까 막 그래 좋아하고 코트디부아 대사님하고도 자꾸 되게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와서 코트디부아 우리 교육 받는데 그 오는데 저한테 봉투를 주는 돈이 1000불이나 들었더라고요. 아이고 너무 고마워서 얼른 받았어. 받았는데 거기 있는 우리 그 코트디부아 사람들 한 사람당 그때 아마 3000불인가 얼마를 줬다 하더라, 이분이 막. 대사님. 그리고 코트디부아 좀잘 사는 나라니까. 저하고 굉장히 친해졌어요. 이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그 나라 이런 형편은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다. 그걸 강하게 느낄 수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로 전 세계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 브라질 가보면, 브라질 가본 게 아니고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코로나 걸려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 그 다음 병원 데리고 나오면, 그 다음 못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병이 다 나아가 나오면 다행인데, 안 나오면 장례를 거기서 병원에서 치르고, 그 다음에 장례 매장도 부모 얼른도 뭐 거의 끝인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난 뒤에 사람들이 길거리에 가서 맨바닥에 잔디 위에 무릎을 꿇고 손을 흔들면서 기도한 장면이 굉장히 많이 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때 보혈이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니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브라질 사람들은 세계 많은 사람들 굉장히 막 이렇게 열광을 했어요. 그래서 봄에 말씀을 전하는데 276개의 방송국이 제 설교를 전부 중계를 해줬어요. 90분짜리 11시간 중계를 해줬어요. 가을에는 655개 방송국 했는데 봄에 저희들이 한때 그 시청률을 계산하면 10억이었고 가을에 그 방송국 시청률을 계산해 20억이 됐더라고요. 적어도 약 그거에 저 계속해서 제가 그 하는 설교를 중계했으니까 지금도 굉장히 많은 방송에 제 설교 중계하고 제가 주일날 설교를 현재 8천만 명이 듣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되어가는 그냥 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중심으로, 그의 종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갔다가, 베레아 갔다가, 아덴에 갔다가, 고린도 갔다 이렇게 갈 때, 우리 성경학교처럼 학생들이 많으면은, 데살로니가 가서 뭐, 너 가서 거기서 있으면 한편에 복음 전해라 가면 되고, 또딴팀 가, 너는, 베레아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는 아덴에 복음을 전해라. 너는 저 뭐야 어디 복음을 죽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전도팀이 바울과 실라밖에 없잖아, 그죠? 바나만 또 다른 데로 갔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도시 그래 해도 한편에 몇 개나 갈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그렇게 길을 열고 인도하는 것을 보는데.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떨 땐 저는 제가 1960년 구원받을 때 너무 인생 어렵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집에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지으면, 그 우리 식구 양식 겨우 돼요. 시골엔 돈 나올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아버지가 닭이 계란 놓으면 달걀 구르며 만들어가 시장에 팔아가지고 그거에 비누 사고 성냥 사고 그 다음에 뭐좀더큰돈 드는 거 쌀을 팔아야 돼요. 쌀을 팔면 우리 집이 겨우 양식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점심을 아침을 다 먹고 난 뒤에 딱밥한 그릇 남아요. 그걸 놔뒀다가 점심 때는 한 그릇에다가 밥을 넣고, 뭐, 채소 넣고, 물 부어가 죽을 끓이면 먹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래도 우리 집은 굶진 않았어요. 내 친구가, 우리 학교 동기인데 같은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아침 먹는데 밖에 이상한 소리가 나요. 밖에 아무도 없어요. 다시 보, 또 소리 나서 보니까, 친구가 밥으러 들어온 거예요. 밥으로 들어온 건 왔는데 부끄러워가 이야기해놓고 숨고 그랬어요. 그래 그 친구 오라 그래 아버지가 아버지 밥에 한 숟가락 뭐 만두 한 숟가락 딱 떠줘요. 그때 삶이 대부분 그랬어요. 근데 저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해서 어려운 세계에서 자꾸 자라게 하면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고, 그냥 교회만 했으면 참 좋았는데, 하나님이 선교학교를 하게 하신 거예요. 나는 선교학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자꾸 하나님 내 마음에 선교학교 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이 무슨,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학교를 해.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또 조용히 해. 그러면 잊어버리는가 싶으면 한참에 또 다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래, 우리 집사람, 우리 장모님 오빠가 인영빈 박사라고 초대 성서공회 시작하신 분인데, 영국 가서 영국 여왕도 뵙고, 거기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국 성서공회를 처음 만들어. 그래서 옛날에 성서공회를 대영 성서공회라, 지금은 대한 성서공회라 그러는데, 인여민 박사 이제 처외삼촌이죠. 뭐 처삼촌 벌초한다는 게 처삼촌은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인데, 그 외삼촌에 좀뭐 그래 가서 주 성기학교 계획을 세웠더니 그 어른께서, 야, 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 너무 좋다. 같이 하자. 할줄 알았더만은. 근데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 짐대지 도움이 못될것 같다. 그냥 해라. 내가 뭐 마음을 도와줄게. 그러면서 그런 쓰시는 책을 전부 원서, 영어 뭐 그런 책들인데, 전 읽지도 못한 책들은 한짐 주더라고요. 그거 이제 가지고 내려와서 했는데, 성경학교를 하면서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그때 이미 해외 선교할 걸 계획 세웠기 때문에 성경학교 했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1989년도에 우리나라에 그 당시 교회를 이제 지방교회를 하나 둘, 이제 친척들 이제 뭐 구원만세 일어나고 또 가족들이 그래가지고 그것도 가서 전도해가지고 선교학생 하나 보내고, 그래서 이제 지역교회 한 30개쯤 됐을 때였는데, 그래도 뭐한 교회에 큰 교회가 뭐 50명 되고 20명 되고 뭐 이랬다면, 그래가 이제 송어솔밭에 수양이 하기 시작, 처음에 한 200명 정도 모였는데, 송어솔밭에 할때 그때 참 좋았어요. 200, 그 다음에 보면 400명 되고, 그 다음에 또뭐 500명, 저 700명 되고, 금방 200명부터 시작해 금방 1000명이 넘어서고 막. 근데 매할 때마다 굉장히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에 복음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길을 여시는데, 저는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이미 택정을 입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들이 이래 보면 하나님이 저희들 가운데 선교학교를 하려고 시작한 사람 아무도 없었고, 그냥 제가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미 해외 선교를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1989년도 처음 미국에 제가 갔고, 그다음 가을에 이제 그 독일에, 그 이듬해부터 이제 미국에 독일에 선교사를 보냈어요. 1990년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들이 93년도에 엑스포라면서 대전에 살 때인데, 그때 케냐, 엑스포가 케냐 사람 많이 만나가지고, 케자 상공부 장관 만나고 보험제 그랬는데, 상공부 장관 초청으로 94년 봄에 처음으로 제가 아프리카 케냐를 다녀왔고, 그 이듬해 윤종수하고 김종덕 형제 그 케냐에 보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가나에서 샘이라는 선교사가 형제가 날 보고 가나에 한번 같이 한번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95년도에 가나에 그 아크라에 가서 이제 그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의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 시작됐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길을 여시는데,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기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새로운 도시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처음에 유대인들이 성경과 얘기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바울이 잘 듣다 보니까 다음에 그 이사야 선지자 예언서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가 올걸 얘기하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통해 태어나시고 딱 맞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부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그 복음이 전파되고 아 그럼 구약에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가 믿는 구약에서 예언한 그대로 되니까 이게 좋다 하고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면 유대교가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기독교가 서면서 핍박을 하고 또 가는 도시마다 바울이 복음 전에 와 따라가서 방해하고 대적하고 막 그런 일들이 끄집어씩 계속되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각 도시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 1차, 2차, 3차 전도회가 4차에는 로마까지 안 갑니까? 로마 그 당시 세계의 수도라는데. 그 로마에서부터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기 시작해서 독일로, 영국으로, 유럽으로, 러시아 전역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유럽 지역의 몇몇 교회만 마르틴 루터 종교회에 갈때 그때도 독일 그쪽 지역이었지. 전 세계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메리카 신대륙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영국에서는 거듭난 이 교회가 굉장히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때 어느 날 거기 요한 웨슬레가 미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이제 완전히 실패라고 병을 얻어서 미국 영국 돌아온 뒤에 어느 날 그게 1938년인가 그렇죠. 38년 5월 24일 날아예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 개념 정확하게 38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5월 20일 날 그때 죄송합니다. 좀1800 숫자 개념 체면 안 좋아서 그래가지고 구원받고 난 뒤에 요한 웨슬레가 미국이 이렇게 막 개척되고 그럴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받고 난 뒤에 그 감리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때 요한 웨슬레 감리교회 시작했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느냐 하면은 요한 웨슬레는 일반 교회 문 앞에도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 웨슬레는 마상의 전도 늘 말만 타고 다니면서 두명 모이면 전도하고 세명 모이면 그래서 감리교회가 시작이 됐고 놀랍게 역사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선교사가 그 미국에 가면서 아메리카 복음이 전파되면서 미국이 이제 막 많은 사람들 청교도들이 미국 이민 가서 미국이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서 제가 그 구원받을 처음에 한국에 있는 미국 선교사 520명이었습니다. 그때 미국에 선교사 많이 갔습니다. 전 세계로. 또 미국은 굉장히 부유했고 경제적으로 많고 그래서 선교사는 그 당시에 제가 구원받은 1968년 그때도 대구 동산에 미국인 선교사 집에 가면 완전히 그게 미국이에요. 그들 사는 건 미제 자동차, 미제 뭐 냉장고, 미제 세탁기, 꼭 미국에서 음식까지 다 갖다 뭐그 정도로 미국 같이 그래 만들고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를 통해서 다시 죄 사함받는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런 일들이 그양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지는데 특히 작년에 코로나로 전 세계 사람들이 막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때 사람들의 마음에 간절한 한의 마음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됐고 또 이제 가을에 해서 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배 가까이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이 계산 얼마나 정확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62만 명의 목회자들이 우리와 같이 하는 걸로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복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CLF를 하면서 한국에도 많은 기독교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 옳으냐 틀리느냐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비난하는 사람들이 막 거짓말로 비난해가 이단이다고 저는 기도 안 한다 그러고 뭐 별별 이야기 했는데 실제 와서 보면 모두 깜짝 놀라면서 이제 마음에 복음이 열리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길을 여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싶고 오늘 새벽에 박영준 목사와 이정도 목사가 피지에서 한국 도착했다 연락을 받았는데 이 두 선교사 피지를 가서 막 계속해서 교회마다 집회 피지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문을 열고 같이 교류하기로 그 MOU도 맺고 그랬는데 언제든지 가면 받아들이는데 피지 교회가 1500개가 있는데 박영준 목사하고 이정도 목사가 가서 한 몇 개 교회 집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든지 오라 그러는데 아마 두산에 가서 50개 집회를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피도 한 번씩 하면 그 교회가 전부 다 거의 구원받다시피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려고 하는데 저들이 하는 이런 모든 일이 그냥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일을 하는 게 너무 놀랍고 우리 어떤 인간적인 욕망이나 내 어떤 개인의 욕망 그게 아니고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이 가서 희생하고 뭐 또 우리 이 조성아 목사님 또 말라리아 걸렸다 참 코로나 걸렸다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돌아와 그랬는데 와서 치료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막 그 내외분이 그래 어렵고 또 이제 우리 목회자 많이 코로나 걸린다 많이 나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고 오늘 오후에는 대만에 있는 한 기독교 교단에 나오고 인터뷰하고 싶다고 우리 이야기 듣고 아마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제 기독교가 종교화해서 한 종교화 됐지 정말 사람들 죄에서 건져내지 못한 여전히 죄인으로 묶고 있는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 그들이 죄에서 벗어난 이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일하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선교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해외 선교 또 복음을 전하는 아직도 복음에 안 들어간 나라에 계속 선교사를 보내고 거기는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선교학교에서 마치고 가서 복음이라 하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이고 난 도저히 복음전도 못하겠다 하고 뭐 이렇게 그런 형제들도 없진 않습니다. 한 몇 있긴 해도 참 안타까운 건 사람들 어려우면 주의 인도와 자기 생각을 따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역시 교회 대적하는 사람도 일어나고 또 교회에서 뭐 반발하고 그런 사람 일어나도 하나님 우리 복음을 땅까지 전파하게 하시고 같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저들은 너무너무 놀랍게 하나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한 특별한 사명을 띠고 태어난 형제자매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이 죄사함, 이 거룩함, 이 의인이 되는 이 복음 너무너무 좋은데 아직까지 많은 다른 기독교 종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인으로 남아있고 죄사함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복음이 전거돼서 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런 역사 일어나면 놀라워하고 그렇습니다. 어제는 한국에 있는 미국인 선교사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복음도 너무 좋으면 같이 일하자고, 아, 좋다고 그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컵을, 제 미국 국기도 저한테 선물 주고, 컵에 한쪽에는 자기 그 선교의 마크를 달고, 한쪽 뒷면에는 또 우리 CLF 마크를 그 컵에다 인쇄를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 저한테 두개 선물로 주고 가셨는데, 앞으로 계속해 교제하고 또 보험 교제가 되어질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도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 사탄 우리 마음을 빼앗아서 처음에 육신의 욕망이나 쾌락이나 정욕이나 돈이나 이런 것에 우리 마음을 뺏기고 어떤 학문이나 아니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구제나 이런 데 빠진 사람들이 많은데 놀라게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하면서 특히 우리 대학생들이 가지는 우리 모임은 요즘 이제 저희들이 그 온라인으로 하면서 직접 선교사 안 가도 이제 여기서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많은 젊은이들 그 나라 이제 굿뉴스 미션에 참가해 같이 일하는 걸볼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역시 사탄의 역사도 만만찮고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걸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복음이 없는 시대가 아니고 복음이 이 시대에 등장했고 복음 없는 세대하고 복음 있는 대하고 둘이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의 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만이 놀라운 일을 합니다.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그런 일들에 온 마음을 다 쏟아서 합니다. 박인준 목사, 이정도 목사 둘이 한때 참 이렇게 교회 떠나 있다 다시 돌아와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들이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 있었지 우리 교회 진짜 참 교회를 몰랐다 그래요. 이번에 와서 늘 감기했는데 지금 막 여러 나라에서 사람 보내달라고 하는데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어서 여행이 자유롭지 않지만 코로나가 우리 교회 복음전에 방해하는 것 같아도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의 복음을 듣게 되고 지금 상상할 수 없이 많은 분들이 또 많은 방송국이 우리를 위해서 방송을 중계해 주어서 얼마나 감사하죠. 이 모든 게 방송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섭리로 뜻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그냥 우리의 인생을 살게 아니라 좀더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고 우리 형제자매들 어느 누구도 복음을 잘못 전한 사람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도록 다 누구든지 만나면 예수님 피로 어떻게 제가 사야지 어떻게 구원받는 잘 증거해서 복음을 전할 줄 알게 되길 바라고 그리고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많이 줄긴 했지만 국제 여행만큼 어렵진 않은데 앞으로 백신 맞으시고 형제 자매들 가운데 많이 해외 친척이 있으면 가족이 있으면 가서 한동안 한번 해외 가족들 집에 가 있고 뭐 있으면서 내가 이번에는 한국산 말고 이스라엘산 복음을 가져왔다 하시면서 정말 복음을 계속 전하면은 이 복음 전하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일을 할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실 줄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특히 우리가 지난주 저 뭐야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깜짝 놀란 거는 브라질 영부인이 나와서 축하 메시지를 해주시고, 영국에서 방송사에서 많은 방송사에서 축하 메시지를 해주시고, 그래서 한국의 언론들 깜짝 놀라워 했습니다. 전부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아주 브라질 영부인에게 감사도 인사는 못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을 통해서 힘있게 날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냥 인생 사며 그냥 밥 먹고 살다 늙으면 죽겠지만은 이 복음을 위해 참례하고 기도하고 뒷받침하고, 특히 요즘 우리가 매일 저녁 모임 없는 날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한 사람이 복음이 구원받는 사람이나 이런 역사를 맛보며 인생을 사신다면 여러분 인생들이 훨씬 더 복되고 보람되고 영광스러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도행전이라는 귀한 역사 정말 고린도로 뭐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아덴으로 고린도로 이렇게 가는 복음의 역사, 이 시간에도 우리가 제2의 사도행전을 기록하며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도행전이 일어났던 거의 똑같이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세계와 복음도 놀라운 역사에 일어나는데, 이제 여러분의 인생 좀 이렇게 줄이고 복음을 위한 인생으로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으면 하나님 여러분 더의 귀한 일 할 수 더 복되고 영광스러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도행전을 그리면서 사도행전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